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가 총 645곡입니다. 645곡인데 이 중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제목의 찬송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곡들을 더욱 좋아하고 애창곡이죠. 찬송가 중에서. 그런데 왜 이 두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찬송가가 다 좋지만 특별히 이 두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두 찬송가의 가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찬송가 가사에 모두 형통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301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에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384장 끝부분, 1절, 그것도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384장 1절 끝부분에 그 만사행통하리라.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만사행통하리라.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찬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형통한 삶, 형통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 소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춘되길, 이제 보세요. 이제 정월달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설을 지나고 나면 거기 세웠던 글자를 써붙여요. 입춘되길 만사 형통 양쪽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대문에 써붙이죠. 이런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뭐 대충 이게 감을 잡고 있잖아요. 형통이 뭐다 하는 것을. 예. 그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간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success입니다. 성공.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의 의미는 success예요. 성공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우리들의 모든 일이 소망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고 뜻한 대로 잘되는 형통의 삶,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앞길이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성공적이 되고 형통한 인생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이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 365일이 형통한 날들이 되고 형통한 삶에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첫날 첫 주일 말씀을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한다고 해서 이런 행동한 삶,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대문 앞에 만사행동이라고 써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만사행동의 복이 그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희망하는 이 형통의 삶, 형통한 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진 소년으로 37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앞에 10명이나 있는데 대단한 형제들이죠. 이런 형제들의 시기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 요셉을 향해 나타납니다.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자기가 형제들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꿈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엄청 나쁘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형님들 내 얘기 들어봐라.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한 백단이 있는데 내가 가운데 서고 열한 백단이 다 나보고 절을 하더라. 그건 열한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자기가 우두머리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꿈이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내가 하늘에 별이 되어 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해, 달은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별이 어떻게 절을 했는지 자기 꿈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고로 이게 네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언언한 거예요.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형제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제들 공모를 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거든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고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꿈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우리가 보여줄 것이니라는 뜻이죠. 절대로 너의 꿈대로 살지 못할 거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 노예에 해당하는 돈, 은 20을 받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예 값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 한 해, 2016년 익숙했던 그 한 해를 이제 보내고 2017년 1월 1일 미지의 2017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첫날 아침 노예로 첫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는 2017년 예해를 어떤 삶을 살지, 노예의 삶을 살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쯤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다른 사람을 믿었던 탓에 정말로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삶의 형편, 신세가 곤두박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자기 실수 때문에 그랬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신세가 비참해진 경우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그걸 보세요. 그 부모들이, 그 장본인들, 그 배를 몬 사람들, 이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자식을 잃은,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을, 그 고등학교 2학년을. 여러분의 자식이, 딸이나 아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가는 길에 아무 잘못이 없고, 그 배를 모는 사람들 때문에, 타인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에 수장이 돼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잊혀지겠냐는 얘기죠. 이게 잊혀지겠느냐는 얘기. 지금도 팽무항에 그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월호를 건지기 위해서 아직도 건지지 못하고 있대요. 신문에 보니까 유실됐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팽무항에는 지금 그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그 배 하나 건지는 것을 또 이제 소망을 두고 거기 가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상처는 어려도 아물어들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는 미움과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게 되면 그는 정말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노름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다른 사람 재산에 보증을 썼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냈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형제들의 의도적으로 그를 그의 꿈대로 그의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한번 전락해서 팔려버리면 이것도 외국에 팔려버렸잖아요. 이건 다시 평민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타인에 의해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신분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슬픈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외로웠을 것이고 자신을 노예로 바라보니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삶의 행편을 보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몇 번이고 도망가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노예라는 신분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던 요셉이 이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노예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혼자 갔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탈 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편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했을 때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혼자 도주할 때 도주하여 가는 길에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었죠. 가는 길에 해가 졌죠. 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판에 옆에 있는 집도 없고 뭐 거기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네게 허락한 장자의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네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 감격스러운 축복에 놀라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과도 특별히 요셉과 같이 외롭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고 한숨을 쉬며 절망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일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태어나느냐는 것.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태어났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육신으로 입고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형통한 자, 성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할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형통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찰라흐, 히브리 원어는 찰라흐입니다. 이 형통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찰나흐는 행동하다, 번영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형통이란 찰나흐의 뜻은 원어를 봐야 돼요.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려면요.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이 종이 됐는데 무슨 행통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 이 본문이 틀린 말 사실은요. 종이 되어 있는데 무슨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형통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찰나흐라는 원어의 형통의 분명한 뜻은 뭔가 하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말이에요.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형통한 자가 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갈 거다. 요셉에게 꿈을 준 그 의도대로 요셉이 그렇게 되어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노예지만, 그런 나중에 머리가 될 거다는, 그렇게 되어 갈 거다는 뜻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행편은 형통한 상태가 아니지만은, 노예종의 신분이고, 이지만은, 나중에는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 그런 불행한 순간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통하면 뭘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게 갇혔어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러 갈 거라는 것이에요. 노예의 신분에, 범죄자로 감옥에 갇힌 예수의 신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의도했던 말을 만족스럽게 성취해 갈 자이다. 이거예요. 정확히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찰나흐, 그 뜻이에요. 지금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형통의 원 의미대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말을 우리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성취하여 갈 것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와서 슬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고 청년에게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청년은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취직을 구했으나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 저는 이제 갈 곳이 없고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마워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런 멘토를 해줍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이 그 청년의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귓가에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자 마음속에 있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 쥐들이 생활한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은 그 쥐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모스런 쥐가 아니라 그의 손으로 그린 쥐는 아름다운 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키마우스가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월터 디즈니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됐는지 미국 전역에 디즈니라는 데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있거나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 디즈니 청년이 어려울 때 그 절망감, 좌절감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요, 고난이요, 불통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형통의 거리,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릴 줄을 믿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죠. 이 집은 금방 무너져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진다는 집이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큰 문제 앞에 삶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상누각이 되어서는 아니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사상누각적인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헛된 삶이 없습니다.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어떤 삶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헛된 일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족에게든지 없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강조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집이 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런 거고 아침 일찍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차를 타고 생생 직장으로 가고 해도 또 밤늦게 10시에 잔업까지 하고 집에 와서 빼빠지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은 다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17년 1월 1일 첫 주일을 기억하고 이 성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첫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와 함께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복이 약속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실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 유혹이죠.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고 맡겼어도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죄를 지었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못 되는 거죠. 그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길로 잡혀가서 사형 받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모르겠어요. 알게 되지. 죽는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과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형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평소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형통의 복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피리파티시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의 제4원자로에서 갑자기 열 출력이 상승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 피폭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 나타났고 추정 오염 지역은 약 16만 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900만 명 이상이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유엔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폭으로 머리가 두 개 달린 염소거나 다리가 8개 달린 망아지 등 이상 가축에 대한 사건이 2천여 건이 넘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신생아의 기행아 발생률은 사고 전에 비해서 2.5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파워가 유익한 점이 참 많지만 이것이 잘못 폭발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조절되고 통제될 때 그것은 생산적이고 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폭발해버릴 때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죄의 유혹 앞에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죄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요셉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심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형통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형통의 복이 약속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려고 했는데 범죄하면 안 줍니다. 연기하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축복을 넣으면 안 되겠다 거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축복은 거두고 약속한 것이 있고 이게 연기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연이 됩니다. 연기되고 지연되는 동안 그 사람은 가시밭길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2017년도 1월 1일부터 요셉의 결단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결단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는 중요한 포인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사소한 말 한마디의 죄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죄도, 전도하지 않는 죄도, 불순종의 죄도 멀리하며 죄의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2017년 한 해 동안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만사 형통의 복을 2017년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